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골자만 요약을 한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해로 결정이 됐다, 확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해의 수단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된 우리의 확립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들로서 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믿음의 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이것이 이 말씀의 골자인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겠죠. 우리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여기서 다시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결함이 없어야 하느냐,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뭐 세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 오늘 강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21절에서 지적을 했듯이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슴에 와닿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뭐 성화가 다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신분상의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 주 예수를 믿고 의롭다는 칭의 손을 받을 때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별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신분상의 거룩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자가 됐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다 사는 건 아니죠.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금방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칭의에 의한 거룩이 아니고 신자 생활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칭의가 아니에요. 그는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 아시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행함에 의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행함에 의한 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함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아마 생소하시고 혹 있으시겠죠. 그래서 두 종류의 칭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인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아닌 행함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있다 이거죠. 행함에 의한 칭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훨씬 더 클리어할지 모르겠네. Justification by faith. 그리고 또 하나는 Justification by works. 차이를 구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전자가 편의상 이렇게 말합시다. 1단계 구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 다음 세컨 단계의 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의는 구원의 실천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1단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영원히 안전한, 시큐어한 위치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불안전한 위치에 있었죠. 죄의 정죄 아래 있었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고, 죄의 영역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고,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 있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치로 옮겨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단계 첫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2단계 구원이라는 것은 1단계에 받았던 그 구원을 체현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체현, 실제로 내 몸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신자의 새로운 삶, New Life in Christ,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뭐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선언을 받은 자가 언제예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시죠. 그래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 별들처럼 너의 후손, 내가 너에게 준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것이 첫 단계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약속대로 이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삭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는 사건이 있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의는 뭐냐?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단계 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믿음이 체현되는 행함으로 인한 의가 드러난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친 그 시점에서 2단계 세컨 페이스의 구원이 이를테면 성취된 것이라 그 말이죠. 이것을 야고보가 어떻게 말했냐면 행함에 의한 칭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제단에 바칠 때입니다. 첫 번째 구원이 아니죠. 모리아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거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Justification by works.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야고보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냐. 구원의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본문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래야 나를 경외하는지를 아노니라고 하신 것이 첫 구원이 아니고 첫 번째 받은 그 구원, 칭의의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이삭을 바치고 나서 구원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그 지점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지점에 당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에 이를테면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자기 생애에 있어서 크리스천 라이프의 클라이막스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칠 때.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삶에서 구원의 체험이 레벨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체험적으로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차원이 달라지는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게 워크아웃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세워지려면은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돼야 되고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면은 과거처럼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화해라는 것은 단순한 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21절에 전에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그 다음에 22절에는 어떻게? 이제는 그랬죠. 전에와 이제가 대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7절로 넘어가 보세요. 3장 7절에 보면 너희도 어떻게? 전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나오죠. 전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전과 이제라는 두 시대 혹은 두 타입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전에는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악한 형실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됐다 그랬죠. 행위로도 악했고 마음으로도 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에 있었습니다. 불화의 관계에 있었고 원수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는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고 죄와 불신으로 일그러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을 읽으면 10절까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이제는 확고하게 방향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새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우리가 뭐 성경책을 이야기할 때 뭐 성경책은 뭐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가 그 복음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책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의 구원보다도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의 목표의 성취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죠? 우리 편에서.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 말을 아주 이게 머리에 그 세뇌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것은 많이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뭐 나야 뭐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러죠. 그럼 뭐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기도 같은 것도 할 필요 뭐 있겠어요? 성경 공부할 필요 뭐 있겠어요? 설교 들을 필요 뭐 있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권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래야 된다 저렇게 그런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보듯이 믿음에 거해야 된다. 믿음에 거하면서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에 거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거하는 것은 믿음에 머무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와 관계가 있어요. 뭐 잠깐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본질상 신뢰와 기다림이 없으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한 번 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꼭 붙잡고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단적인 가르침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와 그릇된 종교 사상이 이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속죄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relevant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고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다음에도 이와 같은 세속적인, 이와 같은 이단적인 그리스도를 유일한 속죄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복음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다원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분명하게 복음을 확지하고 있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돼요. 그래서 복음을 더욱 명료하고 매우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의 진리를 더 깨닫는 일이 있어서 소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소홀히 할 일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진리만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학업에 바쁘시고 또 생업에 분주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우선권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시간이 없다. 예, 시간 없죠. 시간 없어요. 뭐 쟤들 다 공부해 본 사람들이에요. 또 밥 먹고 살아봤고 일하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옵시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믿는 진리, 내 운명이 걸려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정신을 모아서 들여다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읽어보시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다들 그렇게 하실 텐데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신천지라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 신천비 그 비디오입니까? 그 뭐 이렇게 뭐 인터뷰하고 한 거 그 내용 실상 이런 것을 찍은 것을 봤는데 참 놀랐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식의 사람을 교육하고 사상교육을 하고 끌어가고 하는 일이 있다 이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녔지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것은 꾸준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뭐 내가 꾸준해야겠다,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작심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되죠.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만 또 확신이 생긴 것이지 뭐 한번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 뭐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비복음적인 얘기예요. 그건 아주 게으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런 말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 복음이 진리니까 이 복음의 파노라마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찬란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더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터와 복음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아, 그 목사님 뭐 설교 좀 하는 것 같아. 뭐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 좋아서는 그 교회 다녀. 설교 물론 들으셔야죠. 좋은 설교 들으셔야죠. 그렇지만은 설교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자기 성경 공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손에 잡히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고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나의 성경을 통해서 와 내가 읽는 내 성경이 가장 은혜로워야 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설교를 해서 교인들에게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 좋은 설교를 듣고 교회생활 잘한다고 하는데도 본문을 펴놓고 그것을 물으면은 그게 또 자기 스스로 물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설교 헛들은 거죠. 그 설교 어떤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교 들어서 성경 읽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져야 할 때 다져놓지 않으면 비바람이 불 때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뭐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고 해서 개인적인 실제적인 이 생활의 변화가 이게 자동으로 쏙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세속 사상과 거짓 종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1장 4절 5절에서 말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내 삶을 체현시킨 일구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난 뭐 거듭난 피조물이다 뭐 보라 옛것은 지나가 새것이 되었다 그런 구절을 아무리 외고 있어봐야 그런 사실조차 내가 거듭난 사실조차 흐려지고 마침내 내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이란 뭔가? 그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니죠. 하늘에 무엇인가 쌓아둔 것이 있다. 그것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밝혀내야 되거든요. 이 소망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예. 거기에는 우리 각자가 받는 각 성도들이 받을 유업의 상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는 것이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풍성하다는 말로 표현했고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말하기를 소망의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6장 11절에. 그 소망의 풍성함에 잊지 말고 그 유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홈도 없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책망할 것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그냥 예배 안 왔으면 좋을 것 같다가 공연에 와갖고 이거 겁주는데 위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책은 겁주는 책은 아니니까 경고는 하지만은 염려 마세요. 좋은 소식 나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자의 새 삶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내가 예수 믿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전혀 아니고 의롭게 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을 조건부로 표현했어요. 성경을 좀 보실까요? 23절 1장 23절 말하기를 거기 맨 앞에 무슨 말이 나오죠? 설교 시간에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예, 네, 만일이라는 조건절로 시작하시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ESE라는 그, 영어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만일이라는 거 어떻게 말하면 다른데 그냥 if라고 했는데 이거는 if indeed.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왜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이 만일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놓고 이제 이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것을 아셔야 돼. 신학자가 되시는 말씀 아니라 그 골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해석할 때도 중요하고 내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르미니안이라는 말 들어요. 아르미니안 칼빈주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르미니안주의 해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유업주의라는 것인데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알미는 해석은 뭐냐면 중생한 사람께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 조건 if라는 이 if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는 거 그 if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과 복음의 소망으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데 끝까지 사는데 실패하면은 자기가 받은 구원도 상실한다고 봐요.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분들에게 한 분군 영원군은 없어요. 한 분군 받았더라도 영원히 상실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래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어떻게 말하냐면 인내가 없이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 말이죠. 예수 잘 믿다가 빠져나가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회심한 신자는 끝까지 그리스도께 신실하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업주의 해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업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금방 만든 거기 때문에. 왜 그런 짓을 하는가? 편의상 만드는 건데 그 배경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유업신학이라는 것은 아주 뭐 극소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냥 몇 사람 진짜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수의 학자들이 거의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막 정식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또 저와 같은 성경 강해자들이 이것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정착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뭐 그럼 유업주의란 뭐냐? 그것은 뭐 간단하죠. 뭐 유업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유업이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유업은 다른 거 기업이라는 말도 표현하고 뭐 상이라는 거 상. 동의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유업주의는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본절을 구원의 상실 여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것, 그런 것을 시사하는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는 거냐? 복음의 소망 속에 담긴 유업을 상속받도록 고치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구원과 상관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업의 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설명 조금 부원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된 것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서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다 씌워가지고 처형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필요가 없고 정죄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죽음의 집행을 아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갚아야 할, 죄인들이 갚아야 할 모든 죄가 다 완전하게 지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는 자들은 그것을 받고 한순간에 화해가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전에 원수로 있었던 자의 위치가 바뀌어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 뭐 죽은 분이 살아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 부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 육신의 부활이 가능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것 따지는 것은 그 좀 그런 건 뭐 안 따지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아무튼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믿죠. 물론.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생명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단순히 신분상으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 신분상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표예요. 첫 구원 이후에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 우리들의 삶에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그 바로 잡아야겠죠. 없는 것 채워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질책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이것이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성경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도와서 바로 서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세우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다뤄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뭐 국민학생에게 얘기해도 이건 무슨 말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물론. 그런데 뭐냐? 시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죠.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라고 해요. 어떻게 받느냐?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신 하나님이 나에게 리얼합니까? 예수님은 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면은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성령은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낫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뭐 우리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신 다음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어느 정도로 체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실생활에서 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if라는 만일이라는 조건은 궁극적인 구원의 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복음의 소망에 속하는 하늘에 쌓여져 있는 그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지침이라는 것이죠. 이 해석에 본인이 동의합니다. 그 해석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었지만은 아직은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수준이 이르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내세의 소망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구원의 천국 여부를 가리는 심판 기준으로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 천국 들어갈 수는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겠죠. 바울이 여기서 첫 구원이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간주되는 그 칭의, 혹은 죽을 때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진술하는 것, 그게 아니라 이거죠.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확증적인 변화될 수 없는 불변에 취소될 수 있는, 철회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단 이례적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대속을 믿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거기에서 받은 행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영혼을 달리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을 때 나에 대한 모든 진로를 다 푸시고, 나에 대한 모든 유감을 다 푸시고, 저와 화해하시고, 저를 안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다루는 것은 우리들이 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해보라 그런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바꿔서 그 평가에 의해서 하늘에 쌓인 유업의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업의 상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는 조건 충족을 제시한 거예요. 뭐 유업의 상, 나 그건 뭔지 난 구원만 받고 천국에 간다 하니까 됐다, 그건 뭐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좀 곤란하죠.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시고 구원의 목표로 삼으실 정도로 중시하시는 그 풍성한 선물을 안 받겠다 그러면은 곤란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 더 많은 생각, 더 richer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근데 그거 안 받겠다.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죠.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하라고. 자꾸 감사합니다. 아, 황성에서 못 받게, 도저히 못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더 있어. 그러면, 아, 저 도저히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런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맞아. 예수가 이 모든 세상을 유혹으로 받는다고 하셨죠. 근데 그 유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 내 양광에 들어와라. 내가 받은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을 상속받을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자 이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 않느냐, 성령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꾸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유업의 축복들을 소망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주를 섬겨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만 홀로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한 우리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위대한 아버지이시고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우리들을 그 앞에 세워두시고,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아 내 자녀들을 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나의 백성을 보라.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서 내 아들 예수의 희생과 사랑과 노고를 믿고서 살아온 자들이고, 바로 이들이 내 아들 예수의 열매들이다. 이들에게 아무런 심각한 결함이 없다. 이들이 시련을 견디고 아픔을 딛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대한 그림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다. 나를 나답게 인정한 자들이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모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자다. 나는 이들에 대해서 만족하노라. 내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거룩하고 높은 수준의 크리스천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 그러므로 이들 눈에서 내가 만족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날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그 구원의 목적이 전적으로 달성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역사하시고 처리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삶은 우리 자신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라 이거죠. 주님의 목표라면 그것이 그 목표에 우리 자신들을 일치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다 참 감사하다 그 그칠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목표와 소원과 열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자녀예요. 그것이 효자들입니다. 그런데 불효자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새 생명께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오프하셨다 이거죠. 그걸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복음의 진리를 더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고 범사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라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됩니다. 성숙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죠.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들을 온 천하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보고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자신 뭐 잘난 거 없으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를 자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백성들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온 우주 앞에서 자랑할 그날을 나는 내 삶의 보람으로 느끼고 기다린다. 그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시가 되고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피로서 이룬 부활 생명으로서 이룬 그런 유업의 상을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상실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말이 성경 어디 있느냐? 그냥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은 무슨 상이야? 구원받은 것만 해도 예? 감지덕지한데. 그러면 그러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세요. 자기 영혼은 구원을 받되 자기 몸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까지 싸운 거 이것이 좋다 이것이 훌륭하다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것도 다 타버리고 그런 거 다 알고 보니까 지푸라기라 이거 지푸라기를. 자기 영혼만 겨우 불난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으리라고 했거든요. 그거 바울이 한 말입니다. 칭의의 교리를 가르쳤던 바울이 한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마찬가지 그 외에 많이 있어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대화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전부 다 십자가를 메고 따릅니까? 다 그렇지 않죠. 십자가 메고 따르는 사람이 안 따르는 사람 적당히 따르는 사람이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거 뭐 간단한 논리로 따져봐도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만약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표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적인 측면에서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성도로서 서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이고 불변이에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안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고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배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맨날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로 세워지는 그 일은 조건부라 이 말이죠. 칭의는 성화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두 번째 단계의 교훈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변화가 되려면 경고해야 되고 믿음이 꾸준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에 쌓아둔 유업의 상을 향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만일 믿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조건부죠? 그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속적인 거룩한 관계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목적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한 유업을 받는 것은 처음 구원 받았을 때의 단순한 믿음으로 되지 아니하고 복음 진리에 따라서 사는 헌신되고 꾸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을 항상 보는 믿음, 하나님과 항상 유지를 하는 믿음,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만 보이느라 변화산의 그런 체험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눈을 시야를 주께로 돌려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하고 다른 일을 할지라도 나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약속한 것,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칭의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유업의 모델도 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유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산의 정상에 이를 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칼을 꽂을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부터 내가 진실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내게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는 그 맹세의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는 삶, 그것이 꾸준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before와 after를 기억하세요.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과 이제의 차이를 숙고해 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대조해 보십시오.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뒤틀려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았죠. 영적인 관계에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노의 대상에서 다시는 풀어졌고 이제는 풀어졌고 주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살아났죠.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답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 다음 단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것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 어떻게 받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만 따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발전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푯들을 향해 달린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다 이뤘다 하지 아니하고 푯들을 향해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느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느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알아서 하신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신분적 차이를 대조해보고 내가 비록 실패할 때라도 제대로 살지 못하든 내 꼴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before and after의 차이를 생각하시라 말이죠. 내가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 양심이 실패와 죄로 인해서 찔릴 때 그러나 이제는 하고서 외치세요. 그러면 새 삶을 위한 각오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비록 현재의 모습이 매우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자다. 나는 의롭게 된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품은 자다 이거죠. 내 이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품에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하고 뛰쳐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화가 되었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확실하지만 그 본문을 보십시오. 예? 뭐 골로새서 보셔도 좋고 갈라디아서 보셔도 좋고 로마서 보셔도 좋고 에베소서 보셔도 좋고 다 있잖아요. 과거의 죄악과 현재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런 것이 나를 찌르죠. 그런 것이 내 양심을 불편하게 해요. 마음이 침체됩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시고 자신의 새로운 신분이 뭐라는 것, 내가 신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소명이 뭐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근데 나는 하나님 뜻이 뭘까 그런 거 이것저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신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표들을 향해 달리라는 거. 세컨 스테이지. 첫 번째 끝났으니까 세컨 스테이지로 넘어가라. 거기에 약속이 있고 그 첫 번째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다.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나왔죠.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구원 받은 거죠. 첫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의 그 속박에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좋죠. 근데 거기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천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의 땅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라 하죠. 그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주겠다는데 왜 힘써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죠. 힘쓰면 내가 도와준다고 그러지 않느냐.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주 예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하세요. 귀를 좀 열어놓으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까. 사도행전 이전에 한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 귀를 열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찔러서 자기들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송곳처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하게 하고 내게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확신이 없는데 성경을 읽혀지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기를 원하고 충성된 종이를 되기를 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간절한 기도 아니면 그게 더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그런 것부터 먼저 행하시라 이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온전해진 나의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갈망하시는가, 그것을 좀 상상이라도 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세상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나를, 우주를,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정말 잘하였도다. Well done. Faithful하고 나는 종으로서 너희는 섬겼지만 나는 너희를 자식으로 본다. 그 말을 내가 듣기 위해서 이 모든 희생을 하고 기다리지 않았느냐. 정말 잘했다. 그 말을 그래야 된다. 그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날마다 고대하세요. 첫 단계의 구원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다음 단계의 유업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표가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